다시 잠시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오후 시간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또 주의 이름으로 예배의 단을 쌓고 말씀 앞에 있사오니 주님 힘을 주셔서 저희의 육신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힘을 주시고 깨어있는 정신을 주시고 또 성경 말씀을 함께 읽으며 조금 해석하며 또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항상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조금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바른 생각을 부족한 종에게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참여한 자들 이곳과 각 가정의 모든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미 주신 줄을 아오니 성령님의 깨우치시는 은혜를 주셔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잘 이해하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라는 히브리어 성경 명칭은 히브리어 성경은 따로 창세기, 출애굽기 그런 말이 없고 그냥 그 책의 첫 단어가 제목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히브리어 말로 태초의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이 아마 책 제목이라고 알고 있고 출애굽기는 앞에 시작하기를 베엘레 쉐무트라는 말이 엘레라는 말이 한 단어인데 엘레라는 말하고 베가 합쳐서 그냥 한 단어처럼 있는데 베는 그리고 베라는 말의 히브리 말은 그리고 엘레라는 말은 이것들이 그리고 이것들이 쉐무스라는 말은 이름이라는 복수입니다. 이름 쉐무스 그래서 이것들이 이름들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들이 이름들이다. 우리는 보면은 출애굽기에 야곱과 함께 쭉 이렇게 이름은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번역을 부드럽게 했죠.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것들이 이름들이다. 내가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간 자들의 이름들이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베엘레 쉐모스가 출애굽기의 책 이름입니다. 그냥 이것들이 그리고 이것들이 이름들이다. 출애굽기라는 엑소더스라는 이 말은 헬라어 70인역에서 왔다고 보입니다. 헬라어 70인역에서 명칭을 따온 것이 엑소더스라는 출애굽기라고 우리가 번역한 영어 성경의 그 명칭의 이름입니다. 출애굽기의 저자는 물론 모세입니다. 모세가 썼다고 봅니다. 앞에서도 이 출애굽기의 시작이 그리고 이것들이 그리고라는 말이 그런 말로 시작되는데 그리고라는 말은 앞에 있는 책하고 연결된 기분이 들죠. 그러니까 앞에 책하고 서로 별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앞에 쭉 얘기 다 하고 그리고 또 이것들이 하고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럼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는 서로 연관된 한 묶음과 같다. 한 묶음 두 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처음 다섯 권 모세의 다섯 권의 책이라고 말하는 모세오경이라고 말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을 우리가 율법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히브리 말로는 토라라고 합니다. 자, 이 다섯 권의 책이 사실은 한 묶음과 같다. 그렇다고 한 권이라는 것이 아니라 다섯 권의 책이지만은 모세가 쓴 다섯 권의 책이다. 그리고 합쳐서 율법이다. 그렇게 불리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쓴 책들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 자체가 증거 혹은 암시하는 바입니다. 여호수아서부터 보면은 모세의 율법, 모세가 기록한 율법 체계 이런 표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서에도 또 역사서인 열왕기서나 역대기에도 에스라 느헤미야에도 심지어 다니엘에도 또 선지서의 마지막인 말라기 4장 4절에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구약성경 자체가 이 율법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율법을 모세의 율법 모세가 쓴 책이라고 증거하고 있다고 보이고 정통 유대교가 믿고 증거하는 바이고 또 예수님은 정통 유대교의 성경관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십니다. 더 그것을 성경에 충실하셔서 그들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성경을 왜곡시키거나 폐지시키는 점을 지적해서 성경에 충실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의 정통 유대교의 성경관은 예수님의 성경관이고 사도들의 성경관이고 신약성경의 성경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도 모세의 율법을 모세의 책으로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고 봅니다. 주께서는 출애굽기 3장 6절 우리의 출애굽기 지금 읽기 시작하는 3장 6절을 인용하시면서 모세의 글이라고 증거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저작 시기와 장소는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40년 생활을 마칠 즈음에 모압 평지에서라고 보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출애굽기를 쓴 것은 40년 광야 생활 끝부분이라는 뜻이겠고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라고 했으니까 가나안 지경에 도착하기 전 그들이 모압 평지에 도달했을 때일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본서가 광야 40년 생활을 끝마칠 즈음에 모세가 죽기 전에 지나온 모든 것들을 아마 창세기도 그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모든 글들을 그가 시간을 내서 기록하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모세는 책을 쓸 수 있는 그런 공부를 많이 하고 어휘력이 있고 또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애굽의 궁중교육, 고도의 높은 궁중교육을 잘 받은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모세처럼 글을 쓸 수 있는 자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많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와 같은 종살이 생활을 하고 있었고 모세는 바로의 궁중에서 궁중교육을 받는 특별한 준비를 한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의 중요 내용은 애굽에 거주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일과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건립한 일에 관한 것입니다. 1장부터 19장은 출애굽 사건을 20장부터 24장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25장부터 40장은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와 그 지시대로 성막 건립한 일을 기록합니다. 출애굽기의 특징적 진리는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봄직합니다. 하나님의 지식.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 그가 온 천하의 유일한 참신이심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하셨고 또 그들을 향한 그의 구속의 사랑과 능력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구속주이시고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자이시구나. 또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행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그는 시내산에 쓰신 십계명과 여러 법들을 통해 사람들을 향하신 자신의 도덕적 의지를 알리셨고 하나님 바로 섬기고 도덕적인 생활을 해야 할 것을 알리셨고 또 그 도덕법을 통해 사람의 죄악됨을 깨우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중요한 용도죠. 율법은 사람의 죄를 깨우치시는 뜻이 그것이 깊은 뜻이 있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그래서 오셔서 완성하시고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단번에 율법을 100% 지킨 것과 똑같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의를 얻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 의를 얻은 자들이 즐거이 도덕법을 행하는 것뿐입니다. 도덕법을 행하도 행위는 다 부족하기 때문에 늘 행위로 조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우리가 그 율법을 생활의 규범으로 지켜야 될 것을 보이는 뜻도 있습니다. 또 성막 제도를 통해서 장차 오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과 섬길 수 있는가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섬길 수 있다. 그것은 오늘 신약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오늘날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증거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늘 함께 하시는 성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의 육체를 성전 삼으셔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를 주께서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 우리가 모인 이 모임을 주께서는 귀히 여기십니다. 모이는 모임 우리 개개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진실이 믿는 속죄신앙 가진 구원받은 성도들 개개인과 또 모이는 모임을 귀중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성막 제도를 통해서 증거하셨습니다. 1장 내용을 좀 보십시다. 1장은 이스라엘의 번창과 고난에 대한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좀 본문을 보십시다. 1절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혈속이라는 말은 흥미로운 말입니다. 혈속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을 보면 허리에서 나온 자들 이런 표현입니다. 허리에서 나온 자들. 야곱의 허리에서 야곱이 자손들을 많이 낳았죠. 12명의 아들을 낳지 않았습니까? 자손들을 낳았는데 그 자손들은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다.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자들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요셉과 그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기에 온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고센 지방을 가리켰을 것입니다. 그들이 많이 번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 정착한 이후 모세가 출생할 즈음까지 애굽에 정착한 때로부터 모세가 출생할 즈음까지를 연대를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약 한 350년쯤 될 터인데 350년 동안 번성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로 번성케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었습니다. 8절 보십시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역사를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애굽의 신왕국 시대라고 하는 때가 아닌가 그렇게 짐작됩니다. 신왕국 시대는 주전 1546년부터 1085년경의 시대를 말하는데 신왕국 시대의 왕을 가르쳤다고 보고 야곱이 애굽에 내려간 때는 야곱이 애굽에 내려간 때는 애굽 역사의 중왕국 시대, 방금 전에는 신왕국 시대라고 했는데 중왕국 시대 제12왕조 중 세누스레트 3세, 앞에서 언젠가 말씀드렸죠. 세누스레트 3세, 그것은 주전 1888년부터 1852년경에 통치자로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 그쯤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대 계산을 해보면 야곱이 애굽에 내려간 것은 주전 1876년경이니까 그렇다면 중왕국 세누스레트 3세 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애굽이 내려간 그때로부터 모세가 출생한 때는 방금 말한 신왕국 시대 제18왕조 중 투트모세 1세라고 하는 주전 1539년부터 1514년경의 통치자인 투트모세 1세 때라고 생각되고 모세가 출생한 때는 연대가 주전 1525년경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은 그 왕은 지금 여기에 이 투트모세 1세라고 하는 이 왕, 신왕국 시대의 이 왕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빠른 번성을 보고 매우 염려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탄압할 한 정책을 세워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는 그런 일을 만들어서 그 건축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 노동자로 그렇게 동원해서 노역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번성케 하신 복도 있었지만은 압제의 고난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400년 동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생활한 것이 전체 보면 430년 정도 되지요. 430년 동안.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요셉이 그래도 살아 있었을 동안에는 그래도 조금 나았겠죠. 그래도 이방인이지만 이방 나라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거주하는 것이니까 눈칫밥이 없지는 않았겠지만은 그래도 그 요셉이 살아 있을 동안에는 좀 요셉을 알고 그의 공적을 존중한 왕들이 통치했을 때는 좀 나았겠죠. 그러나 애굽의 신왕국 시대 이제 새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들어섰다 이렇게 표현한 대로 신왕국 시대에는 그 핍박의 정도가 매우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극심한 고난을 당한 세월은 그 세월은 400년 전체는 아닐 것이다.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조금은 그들이 이방 나라에 생활을 했지만은 이제 신왕국 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더 핍박이 심한 것이라고 보면 그때부터 계산해 보면은 약 한 90여 년쯤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약 90여 년의 기간이 특별한 극심한 건 그래도 굉장하죠. 90여 년이면은 우리는 일제 36년을 가지고 지금도 오랜 세월이 지는 지금도 다 마음들이 상해서 일본 하면은 뭐 좀 상한 말들을 표현하는 이제는 좀 털어버릴 때가 되고도 남았다고 보이긴 하지만은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런 것들을 극복해야 더더욱이 극복해야 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민족의 그런 반일 감정이 좀 남아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90여 년이라도 그것은 매우 긴 고난의 기간이라고 보입니다. 12절 보십시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역사라는 건 일을 말하는 것이죠. 역사. 예. 이스라엘 자손의 일을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고역 고된 노동들 말입니다. 고역 고된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흙 이기기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 우리는 농사라고 딱 구체적으로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들은 한결같이 들판에서 하는 여러 일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들판에서 하는 여러 일들 중에 물론 농사의 일도 있긴 있었겠지만은 농사의 일뿐 아니라 주로 아마 건축하는 비돔과 람세스의 그런 성을 국고성을 건축하는 일들을 많이 동원됐겠죠. 들판에서 하는 여러 일들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그 시키는 일이 다 엄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고 15절 보십시다. 애굽 사람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 여든 죽이고 여자 여든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자, 성경이 히브리 산파의 말에 진위를 말하지 않고 있지만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일 수 있고 사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은혜를 베풀다는 말은 선하다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복주신 것을 보면 그들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였다. 자, 이 말은 7절과 12절에 이어 본장에 벌써 세 번째입니다. 또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정들을 복주셨습니다. 22절 마저 보십시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마침내 무서운 법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온 것이죠. 남자아이들은 다 강제로 나일강에 던져 죽이게 하는 그런 법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본장의 교훈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두 가지 우리가 분명한 내용을 여기서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번성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되게 하겠다. 번성케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주어졌었는데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케 되었다.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 표현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수적인 번성에 대해서 증거했고 12절도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했다고 돼 있고 20절에도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였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적 번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옛 약속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신약교회에 세계 복음화라는 명령과 약속을 주셨죠. 주께서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며 그때 세상 종말이 올 것이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주의 재림의 때, 세상 종말의 때가 가까운데 그 가까운 징조, 열몇 개의 징조 중에 하나가 세계복음화라는 징조입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널리 증거될 것이다. 아니, 12명의 제자 세워서 작은 무리들, 작은 무리라고 표현하신 그 믿는 사람들, 별로 유능한 사람도 별로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온 세계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과 같은 말씀이었죠. 또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담보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렇게 명령했죠. 모든 족속에게 가서 증거하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것이다. 교회 안으로 편입되어 대학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자들의 수가 충만하게 들어올 것이다. 그를 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되었다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증거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요한계시록 7장 9절 같은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세어보려고 해도 너무 숫자가 많아서 세기 어려운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흰옷 입은 죄 씻음 받은, 의롭담을 받은 의인들이죠. 성도들이죠. 종려가지는 승리의 표시겠죠. 이 환난 많은 세상에서 저들이 낙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그들이 믿음 지키고 승리했다는 거죠. 예수님 끝까지 믿고 주님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믿음의 생활 잘했다는 것이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선 광경을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거의 성취된 것을 봅니다. 지구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이제는 거의 없을 정도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다고 보입니다. 주께서는 명령하시고 약속하셨지만은 그 명령과 약속이 2000년 시간이 흐르면서 온 세계 곳곳에 복음이 증거되고 이제는 우리나라에까지, 또 우리나라가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나라가 돼서 우리나라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의 수가 엄청 많죠. 많은 선교사, 도리어 이제는 역 수출하듯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그 땅으로 선교사들을 거꾸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럽으로도 가고 또 다른 나라들에게 파송하는, 이슬람 지역도 사실은 복음이 우리보다 훨씬 먼저 들어간 적이, 터키 같은 데는 바로 바울이 직접 전도했던 1차, 2차 선교 여행을 했던 곳이 터키니까 그곳에도, 그런 이슬람 지역까지도 우리가, 거기는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되기 어려운 곳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다른 어떤 그런 위장된 형태라고 할지, 일반 그런 평신도 선교사들처럼 선교 훈련을 받은, 신학 훈련을 받은 자들, 신학교에서 제대로 성경과 교리와 교회 역사와 모든 것을 바르게 공부한 그런 훈련된 사람들이 일반 다른 직업을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하는 자들도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또 기대를 갖고 낙망치 말고 끝까지, 이제 주의 재림이 가까운 줄을 믿고 끝까지 충성하고 믿음 생활도 잘하고 끝까지 복음을 힘써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번성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난도 있었다. 번성과 고난 제목을, 이스라엘의 번성과 고난, 번창과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심히 번성했지만 고난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들은 애굽 사람들의 엄한 감독들 아래서 심한 노역을 했다. 그들은 심지어 죽음의 위협을 당했다. 어린아이, 남자아이가 나면 다 나일강에 죽여라, 던져라. 이스라엘 백성에는 극심한 고통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핍박과 고통을 당했듯이 신약시대에 신약교회도 주의 백성된 우리도 세상에서 핍박과 고난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 신약성경의 교훈입니다. 주께서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의 백성들이 땅 위에서 사도 바울도 그랬고 주님 자신도 그랬지만 주님 자신은 땅 위에서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시기를 당하고 미움을 당해서 십자가에 처형되는 데 자리 갔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칭찬도 듣지만은 비방도 많이 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오해야 될 것이다. 각오해야 될 것이다. 우리가 흠이 잡혀서 옳지 않은 그런 옳지 않다기보다 흠 잡혀서 지적을 받는 그런 비방은 내가 받지 않도록 그런 비방은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나는 바르하고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도 악한 사람은 마귀와 악령들과 악한 자들 악한 세력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종들을 비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 그런 악한 자들이 언제든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거 두려워하면 주의 일을 못할 것입니다. 그런 말들을 당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그런 고난 또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여러 구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쉽게 가는 것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갈 때에 많은 고난을 각오하고 받아야 된다. 초대교회도 많은 고난을 받았고 우리나라에도 초기에 많은 고난이 있어요. 지금은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아져서 고난이 적은 것 같지만 아직도 기독교를 비아냥거리고 비방하는 자들이 많고 또 하나님의 참된 사역들을 비난하는 일들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바울은 그런 말씀도 했지. 또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주께서는 그의 재림 직전에 대환난의 때가 올 것이다. 대환난의 징조를 여러 가지 말씀하면서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지진과 그런 것들을 말씀했죠. 그러면서 거기에 배교와 핍박 이런 말씀도 했어요.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 이 교회들이 전체적으로 단체적으로 변질되는 교회의 배교 이단이 한두 명 있는 것은 언제든지 있었지만 그런 거 말고 이단이 없는 때는 없었지만 그런 걸 말고 교회가 마치 중세시대처럼 중세시대의 교회가 전체적으로 변해서 나중에 종교개혁자들이 올 때는 교회가 고쳐지지가 않아서 교회로부터 새 나와야 되고 이탈돼서 나와야 되고 새로운 교회를 건립해야 될 정도가 되어버린 그것이 배교죠. 오늘 개신교회도 그런 조짐, 그런 움직, 그런 점들이 없지 않다. 오늘 교회가 대교회, 역사적인 대교회들이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이고 또 연합운동에 빠져있고 은사운동에 빠져있고 넓게 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교회를 바라보면서 아, 이게 배교가 아닌가. 이것이 참 혼란이 아닌가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그럴 때에, 그렇게 넓어질 때에 핍박도 따라온다. 누가 핍박을 받느냐? 바로 믿고자 하는 자들이. 같이 어울려주지 않으면, 넓게 가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 그들로부터 비방할 것이 없겠지. 비방할 것이 없으니까 거짓된 비방도 많이 있습니다. 거짓말로. 거짓된 비방을 하면 그 무슨 근거에서 그런 비방하는가. 근거를 그들이 제시하지도 못하는. 근거가 있게 비방하는 것은 토론해 볼 수 있죠. 교리적인 오류, 윤리적인 문제, 그거는 거론해야 되겠죠.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당회에서, 노회에서 정식으로 그것은 다루어야 될 그런 문제겠죠. 그러나 그런 정식적인 근거가 없이 비방하는 일은 그 자체가 매우 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 곧 살인하는 것이고, 미워하는 살인죄, 큰 죄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참된 사역을, 그것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혼란시키는 큰 악이죠. 그러니까 그런 악을 범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 핍박과 비방과 그런 일들이, 그러나 그것을 각오해야 된다. 그것을 각오하고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보이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성화의 과정이라고 했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격에 혹은 남은 죄성, 우리가 혹 부족함이 있으면 우리의 부족을 깨닫고 고쳐나가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유익이 있는 것이 고난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우리가 그것을 싫어하지 말고 그것을 달게 잘 받는 것이 유익하다.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겸손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는 것이니까 모든 우리가 주의 종들도 성도들도 고난을 우리가 싫어하지는 않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런 모든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핍박과 비방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만 바라며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더욱 세상이 아 참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주님 말씀대로 자신의 몸을 사람에게 의탁할 것이 없구나.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면 아무 일도 할 힘이 없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판단하실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의 성취된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핍박과 고난을 각오하고 더욱더 바르게 살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지금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접촉이 어려워서 전도가 좀 우리가 주춤하고 있지만 속히 하나님께서 또 전도대, 수요 전도대도 나가고 전도할 수 있다. 이제는 친한 사람들끼리라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가족들 구원도 좀 하고 가족들을 예수님 잘 믿도록, 그래도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래도 처음 믿는 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또 인터넷 온라인 예배 드리고 또 어려움 속에서도 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도 하고 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다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번성하였고 그러나 고난도 받았다고 오늘 1장에서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늘 신약교회가 세계 복음화에 그런 귀한 역사를 거의 이룬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 일인 줄 압니다. 아버지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고난을 각오하면서 이 일들을 또 감당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말세의 징조로 주님 고난을 각오하며 핍박을 각오하며 나아가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충성하게 하시고 또 복음을 힘써 전하게 하시고 고난을 각오하며 주님 믿음 생활 바르게 잘하는 충성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